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십계명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비룡 제가 기도도 하고 성경 공독도 하고 간증도 하고 오늘 바쁜 날이에요, 비룡 제. 여러분, 우리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할 때 그 말 뒤에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진실과 삶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100세 시대라는 말 뒤에 어떤 진실이 있냐면은 실제로는 겉으로는 100세 시대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100세 가까이 사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와하죠. 네, 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다라고 하는 말은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진 지금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뒤에 또 다른 진실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늙으신 부모님들 보면은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에 인생의 단계를 거쳐나가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은퇴하셨다는 부모님들을 보면은 은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라는 것은 그냥 한 그룹으로 한 덩어리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아 나는 은퇴하면은 뭐 여행 많이 다닐 거야. 나 뭐 취미 활동을 많이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는데 그것도 60대와 70대 얘기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60대의 노년의 삶이 다르고 70대의 노년의 삶이 다르고 또 80대의 노년의 삶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노년의 삶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예전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자식네를 방문하기 어렵다 하시는 부모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정서적으로 고갈되거나 더 이상 어머님이나 아버지, 당신의 배우자와 혹은 자녀들과 손주들과 소통이 어렵다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병을 얻으신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아직 와 저렇게 정정하실까 싶을 정도로 아직 정정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것이지만은 어릴 때는 그분들이 그렇죠?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저희도 20대 때 유학을 왔는데 저와 아내도 젊은 나이에 유학을 오고 나서 아주 오랜 동안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께서 아주 오랜 동안 미국에 뭐 거의 매년 오시면서 당신이 직접 들고 오시거나 혹은 인편에 보내신 장모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했던 그 수트케이스를 받았던 기억들이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여전히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먹을거리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서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부모님이 먹고 싶다는 것을 여기 앉아서 배달민족으로 주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나 혹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몇 살, 한 길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되겠죠? 10년 정도 더 나이가 많으신 선배 세대로부터 부모님이 더 노안이 되시고 연로하실수록 듣게 되는 것은 자식 세대가 그분들의 어떤 수많은 살아오셨던 애환이나 고통이나 또 아쉬움이나 또 자식 세대가 지금 그분들을 부양하고 또 돌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또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100세 시대라는 것은 부모님 당신들에게나 혹은 자식 세대된 우리들에게 모두 다 즐거운 단어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말이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는 무거운 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책임지는 것은 자식의 몫이었습니다. 부모를 책임지는 것은 동서양 막론하고 다 자식의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곰곰이 돌아다 보면 제가 직접 모신 것은 아니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치매에 걸린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80년대니까 지금처럼 그때는 무슨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었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러다가 세상이라는 것은 뭐 서양에서 먼저 시작됐지만은 사회 보장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이 100% 자녀의 책임에서 사회와 국가가 부모님을 책임지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뭐 복지국가의 최고라고 하는 북유럽의 살벌한 세금을 젊은 세대가 묵묵히 견디면서 그 세금을 다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가 부모님 세대, 국가가 노년 세대를 책임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늙으면은 사회와 국가가 저렇게 나를 대우해 줄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기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출애굽기의 배경에서도 그런 사회적인 기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고대 근동, 고대 동서양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고대 근동에서도 똑같이 부모를 책임지는 것은 자녀 그리고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책임,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노후 대책 이외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 그냥 단순히 부모를 개인적으로 공경하고 재정적으로 공경하고 뭐 사회적으로 또 기대할 것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메시지를 접할 때 첫 번째로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이거는 사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죠. 부모가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았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의 나이건 간에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의 나이기 전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그 전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면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빚으셨다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면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청소년기 혹은 20대 아이들처럼 내 얼굴이나 몸매나 키나 성격이나 IQ 이런 것들까지 지금보다 좀 더 낮게 만들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담을 빚으시고 그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진정한 나,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다음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얼마 전에 끝냈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먼저 아버지의 장례식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치 듣기에는 두 구절 모두 다 부모님 공경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참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온전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 공경의 과정, 우리의 인생의 부모 공경의 그 시간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부모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우리를 빚은 것은,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것,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르반, 예,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모시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것은 참 하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모 공경보다, 물론 아주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이지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당연한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지 않아도 부모님을 공경했다면, 부모님을 부양했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여라, 영어로는 honor your parents라고 하는데, 그 공경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 공경하라는 단어의 그 본래 문자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예. 그것은 부담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진지하게 대하고 마음에 두라는 뜻입니다. 과연 부모를 진지하게 대하고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카베드, 부모를 진지하고 무겁게 대하라는 것은 그분들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설교에서 여러 번 저희 부모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4학년 때, 제 여동생 3학년 때, 그리고 막내 동생이 1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생각해 보니까 37이었습니다. 37. 지금 제가 제 나이가 되어서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30대 중후반이었을 저희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문득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분들은 어떤 꿈을 가졌을까?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점까지 37살이 되기까지 어떤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있었을까? 30대 중후반에 그분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속에 무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제가 돌아가서 목회자로서 30대 중후반에 그 커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들을 수 있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리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마주한다면 꼭 교우가 아니더라도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면서 30대 중후반 40대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된 것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또 아버지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녀를 실망시키거나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부모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아니 부모님의 이런 부분은 감사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어떤 부분, 부모님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밀어내고 거부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은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실망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슬프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도 연약한 시절들을 지나가고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구 집회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노인분, 그 노인분을 집회가 끝난 후에 만나서 할아버지 왜 그렇게 울분과 화가 많으세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그렇게 험한 소리를 많이 하세요? 라고 그분과 더불어서 보도블럭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혜신 선생이 그분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어디 고민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대개 노인분들, 우리가 정말 거부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정말로 세상말로 뭐라 그럽니까?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식사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서는 좀 전에 막말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순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조근조근 풀어놓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픔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답니다. 그분들의 연약함,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 그분들은 어떤 슬픔과 기쁨과 기대와 절망이 있었을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진지하고 무겁게 대하라는 부모 공경은 두 번째로 그들의 살아온 인생을 안고 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인생을 안고 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마침내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죠. 열 가지 재앙 후에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19절에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여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 땅에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야곱의 자손들이 다 모두가 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던 연수가 얼마라고요? 400년이 넘어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400년 전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것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거라 라고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유언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오랜 동안 전문인 선교단체의 대표로 계셨습니다. 전문인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 외에 무슨 선생님, 뭐 카페 주인, 혹은 뭐 태권도 사범, 이런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일하면서 해외 선교에서 선교를 하시는 그러한 전문인 선교단체의 대표로 계셨습니다. 그 선교단체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몇 년에 한 번씩 수양회를 하시면서 젊은 선교사 부부들에게 그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대표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사후는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노후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후는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노후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노후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인생 속에 우리의 부모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은 무엇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나와서 그 요셉의 유해를, 요셉의 뼈를, 그 남아있는 것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묻기까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요셉의 유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그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부모를 진지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마치 히브리 백성들이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의 인생도 함께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로 부모의 인생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때는 기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이고 어떤 사람은 매일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출입해야 하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부모님의 현실을 당황스럽게 맞닥뜨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현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임종을 지키거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인생을 함께 품고 가겠다라는 것 그렇게 마음먹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진지하고 무겁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럽니다. 부모를 공경하니 그분들이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니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이 먹도록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 부모를 무겁고 진지하게 대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김필용제의 간증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주제인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공경 이게 어떻게 다른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그냥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 효도 공경 이런 거랑 좀 이제 당연히 좀 다를 것 같고 뭔가 기독교인으로서는 뭔가 좀 다를 것 같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언제부터 이제 부모님 인생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지 이해해 보려고 했는지 되돌아 봤는데요. 어렸을 때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10대나 20대 때는 뭐 다 비슷하시겠지만 저희 이제 미래랑 저희 인생 고민이 조금 더 이제 많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는 약간 이제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 부모님에 대한 이제 이해보다는 나는 뭐 더 난 다를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뭐 학교 다녀오고 학원 다녀오고 일상적인 대화 이런 또 너무 일상적인 대화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저녁 먹다가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 특히 저희 아버님이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저희 아버님이 좀 엄하시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들이 감정을 많이 드러내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자녀들이나 이제 저희 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앞에서는 조금 더 연약한 모습을 안 보이고 좀 이제 강한 부분만 많이 보여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부모님은 열심히 당연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뭐 크게 고민은 없으신가? 뭐 어려운 부분 없으신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대학교 가서도 이제 시간이 더 점점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었죠. 또 유학을 나오고 나서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기도 했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딱 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5년 정도 전에 이제 당뇨랑 그때 이제 신장 문제로 이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셨어요.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셔서 이제 고생을 그때 이제 많이 하셨었는데요. 육체적으로도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제 본인도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셨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 했던 시기였었어요. 코로나랑 겹치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제가 거의 맨날 이제 그 당시 스탠포드에 있을 때 학교를 매일 나갔으니까 연락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재택을 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 미팅들이 한 4시에 끝나고 나서 한국 시간 아침이 되니까 제가 그때 연락을 자주 드렸었어요. 또 이제 건강이 또 안 좋으시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때 예전에 안 하셨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이제 힘들어지시니까 조금 더 예전에 그런 뭔가 그 심리적인 장벽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전에 막 저한테 이제 뭐가 아쉬웠고 이제 뭔가 뭐가 이제 좋았었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이제 할아버지께 이제 서운했던 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좋았던 거 이제 할아버지가 뭐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하다가 이제 불평불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뭐 둘째로서 뭐가 억울했고 이제 전 첫째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었던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아버님도 이제 굉장히 좀 말씀을 못했던 그런 그런 부분들도 많았었구나 이제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조금 더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셨을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많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잘 끝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수술 1주 반쯤 전에 제가 목사님께 처음 연락을 드렸었어요. 아마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뭐라 그랬었죠? 그 적합성 검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지는 못했었어요. 미리 뭐 기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테스트하고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목사님이 또 다 말씀해 주셔서 많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때 당연히 너무나 두렵고 이제 무서웠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막 한 8월 9월 막 그때쯤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 망설이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어떤 것들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막 엄청나게 뭐 고민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기는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인생이나 부모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결정이 좀 컸었는데 특히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헌신해 주신 거에 대한 이제 감사함. 그리고 이제 헌신 끝에 뭔가 이제 꿈에 가까워졌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꿈을 이제 잘 보시지 못할 것 같은 그 이제 안타까움. 이제 뭐 꿈이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그냥 가족이랑 행복하게 하고 이제 자녀들도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뭐 손주도 본다. 그 당시에 또 조카가 태어났었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제가 뭐 아까 목소리 많이 하셨던 것처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이 부분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많이 가족들도 아프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은 이제 기도를 하고 옆에서 간병을 하고 특별히 도와줄 수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제 이 경우 같은 거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건강이 이제 수술이 잘 끝나 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신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마음을 내려 놓으시니까 이제 계속 이제 좀 말이 좀 많아지셨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리고 심신 이제 건강적 정신적으로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장벽이 사라져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생긴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에도 이제 그냥 수술이 끝이 아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인생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좀 더 이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뭐 공경도 드리고 조금 더 도와드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이제 많이 했었었어요. 다들 여기 미국에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개가 부모님 원하는 것 중에 원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한국에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같이 갈 수도 없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회사에서 한국 출장을 너무 많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저한테 아 미안하다 한국 출장 또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 너무 힘든데 괜찮다. 그래서 열심히 요즘에도 가고 있고 아마 6월 중순에도 한 번 더 한국에 이제 출장을 갔다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제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제 보시는 건데 뭐 이걸 제가 공경을 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행복해야 되니까 이건 뭐 열심히 하려고 겸사겸사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나의 가족은 행복하게 될까? 이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해보게 됐어요. 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인생 선배님들이신데 이제 자녀를 기르고 계시고 이제 저도 곧 이제 경험을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이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게 소요이가 듣는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 구절과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하셨던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이 함께 와닿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이제 완벽하지 않은 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내가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좋은 부분만 보여가지고 나의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더 잘해줘야지. 혹은 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한 부모가 될까 이 생각을 이제 요즘에 특히 더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주님의 훈련과 이제 훈계를 잘 기르려면 제가 잘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부모님의 인생을 잘 이해하고 이제 공경을 할 수가 있다면 반대로 나중에 이제 제 자녀가 어떻게 저의 인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괜찮은 부모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제 질문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하면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야 돼 라는 이제 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는 안 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부모님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 공경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인생을 들려주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시작점이고 이제 제가 그 전에 한 가정의 구성원이었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배워서 이제 제가 앞으로 가족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시작점이 돼서 이제 성경 말씀처럼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면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